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23일 남중국해 필리핀명 서필리핀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니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마리아 라자로 외교차관은 이날 필리핀을 방문한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했습니다. 라자로 차관은 회동 뒤 성명을 통해 해양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시각 차이는 심각한 우려였다면서도 공격적 행동 자제를 시작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 부부장도 해양 문제는 중국과 필리핀 관계에서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지난 몇 년간 양국은 우호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양 문제에 대한 이견을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순 부부장은 회동에서 중국과 필리핀 관계의 건전하고 꾸준한 발전이 양국 국민의 공통된 열망이자 공동 이익에 대한 기여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22일 최근 미군의 접근이 추가 허용된 자국기지 4곳이 필리핀 각처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외교 관리들은 회담에서 필리핀 내 미군 주둔 확대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필리핀 관리들은 미군의 주둔 확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AP통신이 필리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며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틱톡 앱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 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틱톡의 위협은 어떤 식으로든 끝내야 하며 이를 실행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제안했던 점과 국무부의 틱톡 사용 금지 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의 비밀과 보안을 매우 중시하며 이를 법에 따라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지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를 위해 타국 내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현안과 이민자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캐나다가 추진 중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의 현대화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양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의 노라드 레이더 체계 개선 등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캐나다 정부 고위 관리는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이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 관리는 정상회담 뒤 서반구에서 오는 15,000명의 이민자들에게 입국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중국산 제품 의존도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문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캐나다 방문은 대통령 취임 뒤 처음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시리아 내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가해 미군 계약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미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늦은 시각 발표를 통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각 오후 1시 38분경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인근 미군기지 드론 공격을 가해 미군 계약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폭스뉴스는 이번 공습으로 사망자 외 5명의 미군 병사와 미군 계약 근로자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해당 드론이 이란제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군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부사령부가 오늘 밤 시리아 동부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소속 단체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을 정밀 공습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대외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항공모함이나 항구 일대 타격을 겨냥한 수중 핵무기인 핵무인 수중 공격정을 처음 공개하면서 동해상에서 수중 폭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핵투발 수단과 플랫폼을 과시하며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유광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침로를 80m에서 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해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험 결과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모든 전술 기술적 재원과 항행 기술적 지표들의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되고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무기체계의 이름을 지난 2021년 1월 당 8차 대회에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로 명명했고 당 대회 이후 지난 2년간 50여 차례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무기체계 임무가 은밀하게 작전 수역으로 잠항해 수중 폭발로 강력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며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 선박의 예선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해당 무기의 모형 두 개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개발한 수중 핵 드론은 러시아의 포세이돈과 유사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부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해일은 핵 추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보다는 훨씬 작지만 기존 어뢰보다는 커 북한의 기존 잠수함에 실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핵 어뢰하고 러시아의 그 포세이돈하고 중간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인 잠수정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해서 자폭 공격을 하는 거죠.
신 사무국장은 해일로 항공모함이나 항구 등을 초토화할 정도가 되려면 전술핵 수준을 넘어선 핵폭탄을 탑재해야 한다며 수중 핵 드론은 전술핵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탑재되는 핵탄두보다 더 큰 핵폭탄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 무인 수중 공격정에 일반 배터리를 적용했고 잠수함이 아닌 해안 또는 항구나 선박에서 예인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밀성과 생존성을 높이려면 포세이돈처럼 잠수함 발사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북한의 잠수함 능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해안에 잠입하거나 선박에 예인되는 형태를 일단 채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고 공중에서 핵탄두를 터뜨려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수중에서 은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수중 핵 드론 개발까지 전방위로 핵 위협을 가하는 양상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수중은 임무를 탐지하기 어렵고 징후가 탐지가 돼도 언제 어디서 이런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은밀성이 가장 좋은 게 수중 무기 체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출발한다면 실제 작전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자율 무기체계제 수중 드론 사이즈가 일단 작고 그러니까 더 노출이 더 어렵겠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59시간 12분이라고 잠항 시간을 밝힌 데 대해 한국 전역에 대한 공격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수중 핵드론의 평균 속력을 4노트 정도로 잡으면 잠항거리가 400km 이상 나온다며 이는 북한에서 바로 출발해 한국의 모든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또 지난 22일 전략순항 미사일 부대들의 전술 핵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을 숙달하기 위한 발사훈련도 진행했다고 24일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순항 미사일에는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다며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작도 등에서 발사된 화살 1형 2기와 화살 2형 2기는 동해에 설정된 1500km와 18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과 팔자형 비행 궤도를 각각 7557초에서 7567초, 그리고 9118초에서 9129초간 비행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종별로 각각 한 발씩 설정 고도 600m에서의 공중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해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을 재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전술탄도미사일인 KN-23을 800m 상공에서 폭발 실험한 데 이어 이번엔 고도를 그보다 200m 낮춘 겁니다. 지상에서 가까운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살상 반경이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등 살상력이 극대화됩니다. 화살 1형과 화살 2형에 탑재한 전술 핵탄두와 표적에 맞춰 파괴와 살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폭발 고도가 설정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철저한 전쟁 억제력의 압도적 시위로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막을 안기고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 연습 확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난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부분 미한연합훈련 과정에서 전개되는 무기나 훈련 성격에 맞춰 허점을 노리는 무기체계를 동원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이번 수중 핵 드론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특히 이제 3월 말에 니미츠 항공모함이 입항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한 훈련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발표한 수중 핵 전략 무기 체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으며 북한이 발표한 실체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훈련 범위와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3일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epartment remains vigilant against other persistent threats, including Iran, North Korea, and global terrorist groups.
오스틴 장관은 23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 단체들이 제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의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se real threats to our homeland as well as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그러면서 이번 국방부 예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노력과 세계적인 대테러 노력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국방 예산안은 총 8,420억 달러로 2023년 회계 년도보다 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중에서도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이 예년보다 4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91억 달러라며 이는 하와이와 괌에서의 더 강력한 전투태세와 더 나은 방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심화에 대한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investing in a more resilient force posture in the Indo-Pacific and increasing the scale and scope of our exercises with our partners.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더 탄력적인 전투태세에 투자하고 있으며 협력국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의 미군 군기지 사용권 추가 확보, 일본의 방위비 2배 증액 공약을 언급하며 지난 몇 달간 인도태평양에서 우방국들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협력국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것은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매우 우려되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더욱 우려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욱 길어질 뿐 아니라 영내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영향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관련 사항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중국은 지금은 물론 이번 세기 말까지 미국에 대한 최대의 전략적 지정학적인 적국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need to be really careful as we go forward to make sure that our military and our capabilities are way stronger than anything China can field.
밀리 의장은 우리는 중국이 배치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군대와 역량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것은 억지력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의 강대국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상대방이 분명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세출위원회의 케이 그레인저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세계가 더욱 위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And just last week, North Korea tested what they say is their large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o send a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그레인저 위원장은 바로 지난주에 북한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그들의 가장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이란의 핵무기 개발 등을 언급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은 미국이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도록 의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수호 용사들을 기리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삼축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의 서해와 서북도선은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 수호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해 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다며 제2연평해전 용사 고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55명의 서해 수호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리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과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23일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에서 산화한 서해 수호 55 용사와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고자 한국 정부가 제정한 날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해 수호 55 용사의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지휘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북부 사령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현재 미국의 역량을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향후 미사일 역량 진전에 대응할 미래 능력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차세대 요격기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관은 23일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미래 대응 역량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2024 회기연도 예산 검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한적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현재 우리의 역량은 여전히 자신한다면서도 진전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미래의 능력과 역량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 회기연도 통합예산에서 자금이 배정된 대로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또 북한이 지난 1년간 적어도 65기의 재래식 전구급 및 장거리 핵 역량을 시험했다며 이 수치에는 새롭고 더 크며 사거리가 길고 더 능력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첫 번째 실험이 포함되며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주장에 따르면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미사일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지난 8일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 증여, 차세대 요격기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베너크 사령관은 미국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차세대 요격기 추가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지상발사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상원 군사회의 청문회에선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하와이 보호를 담당하는 사령부가 없거나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너크 사령관은 나는 북한의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런 탄도미사일로부터 하와이를 방어할 능력을 자신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하와이와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enator, I am the authority for ballistic missile defense such as an ICBM.
이어 잠재적으로 북한에서 올 수 있는 ICBM으로부터 하와이를 방어할 필요성에 대해 아퀼리노 사령관과 실시간으로 조율할 것이라면서도 나는 중국 혹은 러시아의 ICBM을 방어할 임무를 맡지 않았고 그것은 핵 억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경상북도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전반기 자유방패 연합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을 처음 시행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사드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훈련한 것은 지난해 10월 원격 발사 장비가 반입되면서 가능해진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한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미 한 연합 방위 태세를 증진했다며 원격 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 체계의 방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불법 활동을 통해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수많은 인권 침해와 학대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3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못지않게 인권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최근 국제사회의 기류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국내와 해외에서 강제노동과 착취노동의 사용, 군대에 특혜를 주고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초래하는 식량 배급 정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광범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부정은 북한 주민들이 자원의 전용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창출한 많은 자원을 주민들의 반대 없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의지를 무시하는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 개발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가 지난 17일 개최한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위협이며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무기 추구는 언제나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능가한다며 정권의 강제노동 사용은 그들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21일 VOA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못지않게 인권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 인권 분야의 해결 없이는 핵 문제 해결도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평화 등 여러 문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 중 하나로 계속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안녕을 등한시하고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왔으며 북한 인권특사의 임명 등을 통해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침묵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데 대한 BOA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북한이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대화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계속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신 그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범위와 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국제규칙 기반의 질서를 경멸하고 불필요하게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의 협력이 북한과 중국의 도전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미한일 모두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양국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발언에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I share that view and I think for us to make sure that our two closest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Japan and Korea.
블링컨 장관은 영내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서로 그리고 미한일 3자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세계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We bring to bear the strengths of our three countries. Of course, dealing with challenges posed by China, North Korea, but again, in so many other area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미한일 세 나라의 힘을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인도주의 지원, 안전한 해양 영역 확보, 우주 협력 등 여러 다른 영역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국 공조를 통해 하고 있는 일은 다양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두 지도자를 한데 모았고 우리는 각 급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일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이고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우리는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관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통 비전의 핵심적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3자 대화 등을 통해 양국과 계속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가 지난 2000년 미국 측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과소평가하며 미국의 우려를 일축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문서가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마약 생산을 핵 문제와 함께 나쁜 일로 묘사했던 일화도 소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지난해 기밀 해제된 국무부 문건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기밀 해제해 공개한 외교 문건에는 2000년 2월 18일 베이징에서 이뤄진 양제츠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스트로브 탈보트 당시 국무부 부장관의 회동이 자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양측은 대화 초반부터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망, NMD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때 북한이 화두로 등장합니다. 탈보트 부장관이 점증하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따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NMD에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한 것입니다. 외교문건에 따르면 탈보트 부장관은 냉전 때와 달리 우리는 외교와 억제력만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없는 시대에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탄도미사일 방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석한 미 해군 제독이 새롭게 제기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주제로 브리핑했는데 향후 15년에 걸친 북한, 아마도 이란, 어쩌면 이라크에 점증하는 ICBM 위협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제츠 당시 부부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북한의 ICBM을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일축했습니다. 외교 문건은 양제츠 부부장이 꼭 대답을 듣자고 묻는 게 아닌 수사적 질문을 했다며 미국은 정말로 북한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미국에 발사할 것으로 믿는 것이냐고 반문했다는 당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양제츠 당시 부부장은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갖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고 지금까지 성공을 거뒀다면서 핵탄두가 어디에서 날아오겠느냐며 북한의 ICBM 개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을 향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양제츠 당시 부부장은 지적했습니다. 향후 1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며 일찌감치 북한의 ICBM 개발을 우려한 미국의 전망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문서를 통해 드러났는데 이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방향과 속도에 대해선 미국이 옳았고 중국은 틀린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2015년을 전후해 미국 타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미국의 예측은 이후 국방당국자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구체화됐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11년 1월 베이징에서 북한이 적어도 5년 안에 ICBM 개발에 성공할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무부가 지난해 공개한 또 다른 기밀 해제 문건에도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극명한 시각차가 담겼습니다. 탈보트 부장관은 양제츠 부부장과의 회동 약 4개월 뒤 캐나다 외교차관과 만나 중국은 북한이 무일푼이고 특별히 어떤 능력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선 북한이 그런 상황에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증가시켰고 그들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탈보트 부장관은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일정 시한이 지난 외교 문서와 국무부 내 이메일 교신 등을 정보 공개 형식으로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0년에 생산된 문건이 대거 비밀 해제됐는데 이에 따라 2차 북핵 위기 직전 상황이 20여 년 만에 생생하게 공개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미국 측의 북한 문제에 대해 우려한 일화도 이번 기밀 해제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2000년 2월 2일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을 면담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푸틴 권한 대행에게 미국과 러시아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ABM 조약을 최소 범위에서 수정할 것을 제안했고 북한과 이란에 대한 방어 장비 배치 필요성을 그 이유로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진 못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최근 소식통을 통해 북한의 최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 제조와 판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대량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건 나쁜 일이라면서 그러나 핵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은 나쁘지 않고 따라서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걱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브라이트 장관은 위협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이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고 준비도 돼 있다며 북한은 매우 특이한 나라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 운영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IAEA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국제 핵안전과 비확산 활동을 지원해온 벨기에가 23일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영변 이외 지역으로 핵시설이 확대됐다고 밝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9년 IAEA 사찰단이 강제 추방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만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시설 은폐 시도는 핵 프로그램의 범위와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은 국제 비확산 구조를 약화시키고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벨기에는 또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가 회원국들로부터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위임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벨기에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 검증에 찬성한다며 IAEA는 그러한 사찰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권한과 기술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IAEA가 독립적인 방식으로 방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필요한 보증을 얻는다면 IAEA의 검증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4일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have been trying for those following this issue closely. I've been trying to have more in-depth.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핵개발이 아주 엄중한 문제라며 과거에는 영변과 일부 알려진 시설들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크고 넓고 복잡하게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IAEA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기술적으로 관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국 IAEA 회원국들로부터 북한 핵시설에 대해 검증 위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AEA 본부가 위치한 오스트리아도 북한의 비밀 핵시설 운용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스트리아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막대한 영내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의 비밀 핵시설 활동은 국제사회 전체의 큰 우려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북한이 지난 2009년 IAEA와의 협력 중단을 결정한 이후로 북한에서 제대로 된 핵사찰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다자간 검증 활동 부족 역시 매우 큰 우려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IAEA 안전협정으로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주기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트리아는 IAEA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을 감시할 IAEA의 준비태세와 역량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IAEA의 북핵 검증 위임 요청이 올 경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57년 IAEA 출범 당시부터 가입해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독일과 프랑스도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포함한 핵활동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모든 핵시설, 특히 영변 핵단지에서 보고된 활동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강한 우려를 확인시켜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2009년 IAEA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IAEA는 모든 경남 및 감시 장비를 철수해야 했다면서 북핵에 대한 국제 검증 활동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IAEA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과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관여에 나서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지난 2009년 IAEA 사찰단의 마지막 접근 이후 북한의 핵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해왔다면서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IAEA가 식별한 모든 시설에 대해 제약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가 의정서와 기타 국제적 약속을 포함한 IAEA의 보증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핵 안전 문제와 관련해 IAEA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비밀 핵시설 운용 가능성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U 대변인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영변 등 기존 핵시설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됐다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최근 발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IAEA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기술 지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비밀 핵시설 가동 우려에 대해 BOA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핵시설 가동을 포함한 북한의 핵활동 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IAEA가 북한 핵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IAEA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5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밝힌 북한인권 관련 성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팬데믹을 구실로 주민 통제와 검열을 더 강화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정보와 자유로운 표현, 주민들의 이동, 식량과 상품의 배급, 경제활동에 대한 초강경 통제로의 복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실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런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로 인해 북한의 고립은 더 심화하고 인도주의 위기는 더 악화했다며 특히 이미 광범위한 차별과 만연한 폭력에 시달리는 북한 여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의미 있는 협력에 대한 북한 정부의 거부,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유엔 회원국들의 새로운 관심과 책임 규명에 대한 지원, 정의를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감시단체 유엔워치는 엘리자베스 알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초점을 둔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이미 오래전에 양성평등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의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억압적인 북한을 탈출하려다 실패한 여성들은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지며 그곳에서 종종 성폭력의 희생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은 범죄자, 배신자로 분류되며 송환된 임산부 탈북민들은 낙태를 강요받거나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방치해 죽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워치는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북한에선 단 하나의 의미, 즉 친애하는 지도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던 탈북민 인권운동가 박연미 씨의 발언을 소개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대변할 수 없기에 그들의 목소리가 되는 건 우리의 의무란 것입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독재적인 북한이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은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구조와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선 당국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성 인권 침해 피해자들은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전성, 다른 정부기관 관리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특히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데이터베이스에 있는 834건의 사례는 이 관리들이 그러한 범죄의 가해자임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성폭력과 성차별적 폭력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임기 연장 결정을 환영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3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공개 회의를 열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한 결의 268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안보리 결의 2680호는 결의 1874호 26항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사실에 기반하며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의 평가와 분석,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이 8월 4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 8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안보리에 내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를 통해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임기 연장 결의는 다른 여러 결의와 함께 핵과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그 운반 수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mandate renewal resolution reaffirmed what multiple resolutions have determined.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이어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를 다시 지지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노 미츠코 유엔 주재 일본 차석 대사는 북한이 제기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전문가 패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face of the ongoing and grow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osed by North Korea,
이어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전문가 패널이 계속해서 안보리 대북결의 미 준수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사건 보고서와 브리핑을 포함해 전문성과 지식을 적시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성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북한이 점점 더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러시아가 제안한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초안을 작성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 밤부터 차차 흐려지고 저녁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6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많고 최저 1도, 최고는 14도가 되겠습니다. 남포도 구름 많고 최저 0도, 최고 13도, 신의주 역시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2도. 강계는 오전에 맑다,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10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5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흐리고 최저 3도, 최고 16도. 함흥 흐리고 최저 0도, 최고 11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7도. 해산 오전에 맑다, 오후에 흐려지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7도입니다. 원산 흐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0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7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7도. 삼지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안에 반발하는 시위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프랑스 국빈 방문이 연기됐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예정됐던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위로 인해 연기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한편 23일 수도 파리와 릴,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는 프랑스 내무부 추산 108만 9천 명이 참가해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곳곳에서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450명이 체포됐고 치안병력 44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파리 주변에서 9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파업으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에 불을 지르고 상점 창문을 부수는 등 폭력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파업에 참여한 정유 노동자들이 정유소를 점거하면서 수도 파리와 공항에 대한 석유 공급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프랑스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항공 관제사들의 파업 참여로 주말 전국 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16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하원에 표결 없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23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니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마리아 라자로 외교차관은 이날 필리핀을 방문한 순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했습니다. 라자로 차관은 회동 뒤 성명을 통해 해양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시각 차이는 심각한 우려였다면서도 공격적 행동 자제를 시작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 부부장도 해양 문제는 중국과 필리핀 관계에서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지난 몇 년간 양국은 우호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양 문제에 대한 이견을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순 부부장은 회동에서 중국과 필리핀 관계의 건전하고 꾸준한 발전이 양국 국민의 공통된 열망이자 공동 이익에 대한 기여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22일 최근 미군의 접근이 추가 허용된 자국기지 4곳이 필리핀 각처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외교관리들은 회담에서 필리핀 내 주둔 확대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필리핀 관리들은 미군의 주둔 확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AP통신이 필리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24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으려 할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크림반도 탈환 시도와 관련된 일부 심각한 공격은 러시아 핵 억지력의 기본교리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한 모든 보호수단 사용에 근거가 될 것이란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무기 사용이라도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면서 국가의 일부를 떼어내려는 시도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무기 사용에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법이라면서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이날 발언은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이 20일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 북부 잔코이시에서 폭발이 일어나 철로로 운반 중이던 다수의 칼리브르 KN 순항미사일이 파괴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국과의 핵 군축 조약 뉴스타트 공식 문서에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반격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우크라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이날 우크라 동부와 남부 전선의 최전방에 있던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 병력들이 힘을 상당히 잃고 지지부진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지난해 이루어졌던 반격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과거 크이우, 하르키우, 바라클리아, 쿠피안스크 인근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만간 이런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군 총참모부는 이날 전황보고에서 적들이 바흐무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난 하루 동안 80회의 공격을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바흐무트 전선 방문에 이어 어제 남부 최전방 헤르손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해당 지역 당국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의 전기와 수도 등 서비스를 복구하고 의료시설을 재건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